제3장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과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미 모든 영적인 것 또는 영적인 사물은 모두 그리스도임을 조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사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단지 체험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의는 단순히 의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성결은 단지 성결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구속은 그냥 구속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흔히 길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 길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가 그리스도 자신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우리는 생명을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 그리스도 자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우리의 생활에서는 그리스도 이외의 많은 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도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로 그리스도 외에 많은 소위 영적인 것들을 얻게 하실 의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의 안목에 따른 많은 사물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단지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영적인 것들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결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노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중에 단 하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 가운데 단 하나의 은사가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이며 그 은사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유를 포함한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에 관해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그분의 어떠하심과의 차이, 은사와 은사 주시는 분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오류는 우리로 생명의 근원을 만지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8장 1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또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상고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떡을 먹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요. 그분 자신이 그 떡이십니다. 은사와 은사 주시는 분이 하나이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은사를 주시는 주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불만족을 나타내는데 굶주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떡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불만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앞에 놓인 노정을 끝마칠 수 있는가, 또는 그들이 그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주로 그들의 내적인 만족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족을 느낀다면 하루를 위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속이 공허하다면 우리는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온종일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힘이 없습니다. 우리로 전진케 하고 우리의 노정을 끝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은 만족감, 즉 형언할 수 없는 만족의 느낌입니다.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떡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을 부양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양식을 기도 시간이나 성경 읽는 시간 같은 범주에서만 생각할 뿐 그들의 양식이 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나 성경 읽기가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는 곧 생명의 떡이 바로 주님 자신임을 뜻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불만스러워하는 굶주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기쁨이 없으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만과 자만에 빠지도록 설득할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자기만족은 영양 공급을 받고 만족을 느끼는 것과 전혀 별개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처리를 받은 후로 그분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 떨며 삽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교만의 흔적이 없으나 주님을 접촉함으로 인하여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족하고 있으며 이 만족은 그들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으며 만족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만족이 그리스도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만족은 생명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곧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명을 만질 때마다 우리는 즉시 만족을 얻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명을 거스려 범죄할 때 즉시 만족이 새어나감을 감지할 것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만족을 얻는 이 문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줄곧 너무 분주했다. 나는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나는 너무 분주했으므로 지금 내 속에서 심한 공허를 느낀다. 너무 줄인 나머지 나는 영적으로 재충전할 곳을 갈망하며 찾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한 것과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주 예수님은 행로에 고나여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는데 이는 주님이 참으로 시장하셨음을 암시해 줍니다. 거기서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 그녀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분의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분께 음식 드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들이 아닌 누군가가 그분께 음식을 가져다 드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득불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활 속에서의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일이 공허함과 굶주림 대신 우리를 충만케 해주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서는 우리가 수고할 때마다 충족됨을 느낍니다. 만일 일을 끝마칠 때마다 우리에게 굶주림이 있다면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수고하였을 때마다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은 약함을 느낀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 수고는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힘이 빠지는 느낌 대신 강해진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적인 피로가 너무 크고 외부의 설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을 착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일을 할 때 우리는 일이 끝난 뒤 우리로 힘이 빠지게 하는 내적인 파괴를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와 주님 사이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의 모든 수고는 일을 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묵상도 성경적인 가르침도 모두 우리의 양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공허하게 될 정도로 일하다가 한동안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우리가 교리를 다 말하고 난 후에 새로운 교리를 조금 얻는 것이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바쁘든 바쁘지 않든 우리가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우리 안에 말씀과 힘이 매우 충만하다면 듣는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고 말하는 사람도 배부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진다면 일을 끝마쳤을 때 공허함을 느끼는 대신 충만함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휴식이나 설교를 듣는 것이나 영적 묵상에 잠기는 것을 충만케 되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너무나 빗나간 생각입니다. 양식과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일해 내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그분의 생명을 만지게 하실 때만이 우리는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한가할 때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쁠 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바쁠 때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먹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힘이 빠지거나 공허감을 느끼지 않고 많은 수고를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합시다. 당신은 강한 열정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당신 안에서 움직이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5분 혹은 10분 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아주 기이하게도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대로 말을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서 곧장 대화의 방향을 바꾸기 원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에 당신은 공허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말이나 태도에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당신의 말이 길어짐에 따라 당신은 더욱더 공허해졌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떠나야 될 때 당신은 매우 큰 죄를 범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말하는 동안 이따금씩 당신은 약간의 외적인 좋은 결과를 보고서 만사가 잘 되어간다는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적인 느낌이 사라질 때 당신은 내적으로 큰 공허와 배고픔을 느낍니다. 확실히 당신이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일 때마다 약간의 외적인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신은 구멍난 풍선 같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은 바람이 다 빠진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따르는 대신 당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였다면 당신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당신은 그때마다 결국 바람이 다 빠진 풍선처럼 영적 생기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은 당신에게 더욱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할수록 느낌은 더 공허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느낌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 자신이 더 미워질 뿐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일이 양식이 아님을 보여주며 결국 그것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식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만족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며 그분만이 만족시킬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일이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굶주림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만진다면 당신은 생명과 영적 실제를 만질 것입니다. 바쁘든 바쁘지 않든 당신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당신이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심지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영적인 묵상을 하느냐와 같은 외적인 것들에 있지 않고 당신이 내적으로 주님을 만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무릇 그분을 만지는 자마다 만족을 얻습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더러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만족될 수 있나요? 복음 전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공급받을 기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처럼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도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믿는 이들이 10분이나 20분 동안 다른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10마디 혹은 20마디 정도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등의 아주 작은 수고를 한다면 또한 그들이 맡아 돌보는 것이 주님께 속하며 그들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들은 부담을 내려놓게 되고 내적으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담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므로 그럴 때 그 부담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은 만족을 느끼며 더욱이 충만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먹을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에게도 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매일 먹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매일 충만케 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식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진다면 우리는 양식을 얻을 것입니다. 다소 깊기는 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선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며 그런 결과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 뿐입니다. 어떤 형제가 미혹되는 것을 한 형제가 보았다 합시다. 이것을 본 형제는 거듭거듭 이것은 세움받는 길이 아니고 타락의 길임을 그 형제에게 아주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온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여 다만 웃는 얼굴로 몇 마디 점잖은 말을 함으로써 그 흔들리는 형제를 권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이런 방식으로 그의 부담을 내려놓았을 때 뜻밖에도 그 안에는 마치 물동이의 밑바닥이 빠져버린 것처럼 뭐든지 다 새어나가 버림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그는 매우 성공적으로 자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온유하였고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급을 받는 대신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두세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빛비추심으로 그 원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무엇이든지 당신이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그 형제가 그를 만나러 왔고 이때 그는 아주 강하게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의 천연적인 기질로 말한다면 그는 어떤 강한 말을 하고 나서는 언제나 며칠을 두고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그가 말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한 후에 이전의 경우처럼 그의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히려 주님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양식이 그에게 충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또는 부주의하게 마구 사람들을 꾸짖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의심할 것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떤 것을 한다면 우리는 내적으로 공급을 얻고 이로써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로부터 우리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위가 양식이 아니라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다 더 온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체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당신이 온유하게 행동한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겉사람의 행동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서 움직이시고 당신이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때라야만 당신은 양식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생명을 만질 때 양식을 얻고 당신이 주님을 만질 때 만족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심. 주님은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떡은 만족을 위하고 빛은 보기 위한 것입니다. 만족은 힘을 주는 반면에 보는 것은 행함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우선 생명의 빛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학문을 위한 서적이나 신학 교재로 알고 읽는다면 지식밖에는 못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정확한 성경 교리는 알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의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을 당시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서들의 지극히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구약의 신약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문자는 기억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우리는 결단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단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는 도무지 모르고 지식만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일종의 죽은 지식만을 가졌을 뿐 살아계신 주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교리와 신학과 가르침을 생명의 빛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빛을 얻었다고 말하겠지만 그들이 얻은 것이 반드시 생명의 빛은 아닙니다. 그들이 빛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 중 어떤 구절에 대한 약간의 주석이나 성경에 대한 일종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참 빛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생명의 빛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많은 이들의 체험은 우리가 생명의 빛 안에서 본 것이 종종 우리가 구변으로 표현해낼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볼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한 자매에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새롭게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나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당신이 믿어도 나는 구원받은 것이요. 당신이 안 믿는다 해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정말입니다. 그녀는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빛을 볼 때 그것을 말해낼 수 있을 만큼 많은 교리들을 갖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약간의 교리들과 교훈들을 얻기까지 2, 3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빛은 주님 자신입니다. 무릇 그분을 보는 자마다 빛을 봅니다. 그렇다면 빛을 본 것과 보지 못한 것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의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납니까?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빛을 본다면 땅에 거꾸러질 것입니다. 이는 빛은 비출 뿐 아니라 사륙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빛비춤 받기 전에는 그를 거꾸러뜨리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비침을 받자마자 그는 즉시 땅에 거꾸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겸손한 채 하는데 그들의 말이 겸손하며 그들의 태도가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겸손은 그들 자신이나 보는 이들을 몹시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아이가 큰 사전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 책이 그다지 무겁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그 아이의 힘을 바닥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교만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즉각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빛이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것을 알 뿐 왜 그런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리는 누구도 거꾸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십여 차례 메시지를 듣고 그것들을 기억한다 해도 여전히 전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울어야 하고 사람의 천연적인 힘이 파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메시지를 숙고해서 연구해야 할 하나의 주제로 대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경우에 교리와 가르침은 각각 별개의 것이 되고 말씀도 또한 별개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들은 죽어있으며 빛이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로마서 6장에 대한 메시지를 대하고 나서 의기양양해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로마서 6장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는 그의 아내와 크게 싸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에게 있어서 로마서 6장은 책 속에 있는 의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빛을 보았다면 그는 그의 예체하로서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그 빛에 의해 굴복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엄격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교리가 할 수 없고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이 할 수 없는 것을 빛은 즉각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강팍하다고 여기지만 빛이 비칠 때 우리는 부드러워집니다. 요한이 빛을 보았을 때 그는 죽은 자 같이 되었으며 다니엘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고 스스로를 낮추기는 어렵지만 빛이 비치자마자 이것들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죽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 비칠 때 그 능력이 사람들을 쳐서 거꾸로 뜨립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빛입니다. 따라서 그분과 마주치는 자마다 죽은 자 같이 되며 거꾸러지고 약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거칠고 다루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의해 부서져 본 적이 없으며 그들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그들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칠 때 그들은 빛을 보자마자 파쇄된 그릇이 됩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은 명백하게 약해지며 부서집니다. 주님을 본 뒤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결코 빛과 다른 많은 것들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보통 우리가 빛이라 부르는 것이 반드시 빛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교리나 소위 말하는 진리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안에 영적인 효능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을 매우 사랑하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로마서에서 죄에 대한 교리를 발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답변하기를 친구여, 오늘에야 로마서에서 죄의 교리를 발견하였다니 도대체 어찌된 것입니까? 나는 당신이 이미 오래전에 당신 자신 안에서 죄의 사실을 발견하였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발견하려 할 뿐 사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죽은 의문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생명과 그리스도, 그 어느 것도 주지 못합니다. 빛의 첫 번째 효능은 사륙하는 것입니다. 빛의 임함이 우리로 보게 하기 위한 것만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것은 실로 우리로 보게 하지만 이 보게 하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빛은 우리로 지각할 수 있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로 눈멀게 하고 쇠약해지게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빛이 아닙니다. 바울은 빛을 보았을 때 땅에 거꾸러졌으며 사흘 동안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접할 때 처음에 우리는 어리둥절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던 사람이 빛을 본 순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와 자부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빛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교리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빛을 보았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압니까? 나는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계시가 크면 클수록 눈멈은 더욱더 깊고 계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타격은 더욱 심합니다. 빛은 우리로 볼 수 있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오만한 콧대를 꺾고 우리를 쳐서 넘어뜨립니다. 만일 우리가 타격을 당하고 오만한 콧대가 꺾이고 막연하여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어두움 안에 있고 빛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자기 신뢰를 제하심으로 우리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주여, 당신은 빛이십니다. 당신을 보면서 이제 나는 내가 과거에 본 것들이 사물들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빛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며 빛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너무 공론에 그친다는 것은 참으로 가련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도움이라고는 조금도 주지 못하는 추상적인 교리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젊었을 때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한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종종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여 구원의 교리에 관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만나보지 못했었고 그 역시도 구원받지 못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복음 전파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복음 전파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그의 전파를 통해 그 형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그가 들었던 전부는 몇 가지 추상적인 가르침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그는 진실로 거듭난 한 믿는 이를 만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것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형제는 자신이 성경을 공부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많은 형제자매들에게서 거룩함에 대한 것을 들은 후 거룩함에 대한 교리를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신약에서 그 주제에 대한 200여 구절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암기하고 차례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느낌은 매우 공허했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진실로 나이가 지긋한 한 자매님을 만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나의 눈이 열려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았는데 그것은 내가 거룩한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조금도 피할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체험들을 통해 우리는 결국 빛이 구체적이고 살아있고 효능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교리라면 그 교리는 사람들이 받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생명의 빛이 아니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분배하는 것이 생명의 빛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빛을 비출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비추기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생활 가운데서 빛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으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산 인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을 상실한 것 같고 매우 약하여져서 우리를 만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많은 교리가 되고 너무 많은 신약적인 지식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주님만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낳을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다른 사물들은 모두 죽어 있고 주님만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더욱더 볼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가장 매력적이고 영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단지 죽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것도 되시고 저것도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와 우리로부터 받은 사람들 안에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주님 앞에서 땅에 거꾸러져 그분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